듣기 평가 문제는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에 해당 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듣기 평가는 타종 없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 영역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과학 수업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기상현상 중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빗방울의 모양입니다. 빗방울은 어떤 모양일까요?
선생님, 길쭉할 것 같은데요?
저는 낙하산 모양일 것 같아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길쭉한 밤털 모양일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그리잖아요. 다양한 대답이 나오네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 빗방울의 초기 모양부터 알아보죠. 빗방울의 초기 모양은 축구공 같은 구형인데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속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의 저항을 더 받겠죠. 그럼 빗방울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빗방울은 공기의 저항 때문에 아랫부분이 납작한 반구 모양이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빗방울의 아랫부분이 납작해질수록 빗방울의 표면적이 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의 저항은 더욱 커지게 되고 빗방울의 모양은 더 납작해지겠죠. 결국 납작해진 빗방울은 공기의 저항 때문에 작은 빗방울들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빗방울의 모양을 아시겠죠?
2번 이번에는 라디오 다큐멘터리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인물 열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 숙종 영조 때의 거문고 연주자 김성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성기는 본래 궁궐에서 활을 만들던 사람이었으나 음료를 좋아하는 천성을 버리지 못하고 거문고를 배웠습니다. 거문고 연주에 뛰어난 기량을 보인 그는 매우 심오한 경지에 이르렀고 새로운 곡을 만들어 명성을 더욱 높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비파와 퉁소를 연주하는 솜씨도 빼어났습니다. 나이가 들자 그는 낚시하며 숨어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좋은이라는 호를 짓고 강가에서 낚싯대를 들이우며 살았습니다. 김성기는 바람이 고요하고 달빛이 밝은 밤이면 배를 저어 강 한가운데로 나아가 퉁소를 연주하곤 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맑고 깨끗했던지 강가에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떠날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무리 재주가 빼어나더라도 재주를 팔지 않고서는 가난을 면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지체 높은 이들의 잔칫집에 불려다녔지만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함부로 자신의 재주를 팔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얽힌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거짓으로 역모를 고발하여 대단한 권세를 얻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잔치를 벌이다 취흥이 올라 김성기를 불렀으나 김성기는 병을 핑계삼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불러도 방에 들어누워 꼼짝하지 않자 화가 난 권세가는 역정을 벌컥 냈습니다.
만약 오지 않으면 내 장차 그놈을 크게 벌하리라.
이 말을 들은 김성기는 말을 전한 사람에게 비파를 집어던지며 꾸짖었습니다.
돌아가 그 자에게 고하여라. 내 나이 70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소리도 모르는 자가 고발은 잘한다 하니 나도 고발하여 죽여보라고 일러라.
일이 있은 후 김성기는 더더욱 도성에 들어가는 발걸음을 끊고 남 앞에서 연주하는 일도 드물었다고 합니다. 라디오 인물 열전,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3번. 이번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거 봐 저거. 저 사람들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는 배설물을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가네. 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는 비닐봉투라도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모두가 이용하는 공원인데 참 볼썽사납네. 가서 한마디 좀 해야겠다.
그만둬 얘. 싸움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게 아니지. 우리가 모두 이용하는 공원인데 자기 생각만 하면 곤란하잖아. 저런 모습이 바로 이기주의 아닐까? 개인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어떻게 다 말로 하겠어?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잖아. 서로 돕고 배려하며 조화롭게 사는 공존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어?
제법이네.
저기 지는 해를 봐. 저 해가 지면 곧 달이 뜨지 않겠니? 또 달이 지면 해가 뜰 것이고. 얼마나 조화로운 모습이니. 저 해와 달이야말로 서로 도우며 공존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도 저런 자연에서 공존의 지혜를 배워야 해.
뭐? 해와 달? 그게 어떻게 이기주의가 극복된 공존의 모습이니?
잘 생각해봐. 응, 저 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봐. 봄이 되면 잎이 다시 돋고 여름이 되면 또 무성해지겠지? 그것도 서로 다른 계절이 사이좋게 공존하는 모습이잖아.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도 달라질 수 있어. 어떤 제비를 뽑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야.
점점? 뭐? 계절? 제비 뽑기? 참나, 넌 왜... 4번. 이번에는 어떤 발표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국고등학교 고대문화연구반 동아리 발표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마야의 상형 문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16세기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유럽에 처음 알려진 마야의 그림 문자들은 수세기 동안 해독되지 못한 채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해독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체의 약 85%가 해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야 문자 가운데 가장 먼저 해독된 숫자 표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기본수로 10을 사용하는 데 비해 그들은 기본수로 20을 사용했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리값의 개념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1, 10, 100으로 10배씩 증가하는 기수법을 쓰는 데 비해 그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20배씩 증가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자리가 올라갈수록 1, 20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그림을 볼까요? 여기 첫 번째 그림에 있는 조개 껍데기 모양 보이시죠? 그들은 이 모양으로 0을 나타냈습니다. 0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니 놀랍죠? 또 그들은 점으로는 1을, 선으로는 5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그림은 5를 나타내는 선이 한 개, 1을 나타내는 점이 두 개 있으니 한 자리수 7이 되겠죠? 세 번째 그림은 얼마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첫째 자리는 5를 나타내는 선이 두 개 있으니 10이 되겠고 둘째 자리에 있는 점 하나는 20을 나타내는데 점이 두 개 있으니 40이 되겠네요. 그래서 첫째 자리에 10과 둘째 자리에 40을 합하면 50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두 자리 수인 네 번째 그림은 얼마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첫째 자리에 선이 세 개, 둘째 자리에는 점이 세 개 있네요. 얼마일까요? 5번과 6번. 이번에는 좌담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근 유네스코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문화 다양성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 교수님, 이 협약이 갖는 성격과 의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 다양성 협약이란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즉, 각 나라가 자국의 문화 정책을 자주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국제 규범이죠. 따라서 각 나라가 자국의 다양한 문화 지원 정책이나 재정 지원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네, 그러면 이 협약이 채택된 배경에 대해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동안 세계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 모든 영역에서 자유시장화를 추구해왔습니다. 문화 영역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 결과 몇몇 강대국의 소비적인 대중문화가 전 세계 문화를 지배하여 각국이 지닌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파괴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문화상품은 다른 상품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이 협약이 우리 문화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앞으로 우리 문화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산업 육성과 관련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문화산업이 장차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 협약의 근본 정신인 문화 다양성의 뜻을 감안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도 균형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는 말을 보태고 싶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그런데 이 협약이 앞으로 얼마나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 협약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효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대다수 국가가 이 협약에 찬성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이를 비준하지 않는다면 이 협약은 선언적인 차원에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와 입장이 같은 나라들과의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한다면 국제법으로 충분히 효력이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문화와 관련한 통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